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군 항공기와 함정이 타이완 인근에 또다시 대거 출현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21일 보도자료에서 21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 사이에 타이완 주변에서 작전 중인 중국군 항공기 28대와 함정 7척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항공기 중 25대는 타이완 해협을 넘어 중간선을 넘어 타이완 북부와 남서부 방공식별구역을 넘나들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중간선은 타이완과 중국의 충돌을 막기 위해 과거 미국이 선언했던 비공식 경계선이며 영공으로부터 일정 거리에 설정되는 방공식별구역은 항공기 진입 시 해당국이 식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타이완군은 상황을 주시하면서 공군기와 해군 함정, 연안 미사일 체계에 중국군의 관련 활동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다고 타이완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하루 전에도 항공기 36대와 함정 8척을 타이완 인근에 보내는 등 최근 사흘간 타이완 주변에서 매일 군사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재건 계획은 팔레스타인인들의 퇴거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미국의 중동 특사가 어제 밝혔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 연계 비영리단체가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15개월간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자지구에 수많은 불발탄들이 존재하는 등 현지 주민들의 귀환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 관련 계획을 언급하는 데 있어서 훌륭한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그것이 우리가 가자 주민들에 대한 퇴거를 계획 중임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위트코프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련 계획들은 그가 모든 이들의 생각을 일깨우면서 무엇이 설득력 있고 팔레스타인인들을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지 생각해보고 싶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자 주민들은 현재 자신들의 집에서 살기보다 일자리와 수입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를 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지구를 국제적 관광지로 재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이집트와 요르단의 현지 주민들을 수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어제 이스라엘에 인계한 사망 인질 시신 4구 가운데 한 구의 시신이 신원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이스라엘군이 오늘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시신 확인 결과 이 4구에 포함되어 있는 모자 4명의 시신 중 어머니의 시신이 이스라엘이 하마스에 요구했던 시신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잔인하고 사악한 휴전합의 위반에 대해 대가를 모두 치르도록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번 주 시작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2단계 합의와 함께 내일 인질 6명이 하마스로부터 추가 석방될 예정인 가운데 발생했습니다. 미국 등 11개 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해 결성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미국,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나라는 지난 19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 운영위원회 첫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국제평화와 안보를 수호하고 국제비확산 체제를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협에 대응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일치시킨다고 말했습니다. 공동성명은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이 관련 제재 위반 및 회피 시도에 대한 엄격한 조사와 성공적인 결의 이행 노력을 바탕으로 보고서 등을 발간해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화의 길이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며 북한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조장하는 국가들이 지속적 위협에 맞서 모든 국가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지난해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체 회의에서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활동을 종료시킨 바 있습니다.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은 미국과 한국 등 11개 나라가 관련 감시 활동을 계속하고 지원해 나가기 위해 같은 해 10월 출범시킨 기구입니다. VOA 세계 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집트 룩소르 남부 네크로폴리스 지역 계곡에서 3,500년 전의 통치자 투트모세 2세의 왕릉을 찾았다고 19일 이집트 관광유물부가 발표했습니다. 투트모세 2세는 기원전 15세기경 신과 같은 추앙의 존재였던 이집트 18왕조의 네 번째 파라오인데요. 2022년에 이 투트모세 2세의 부인이자 이집트의 여성 파라오였던 하셉수트 왕비나 다른 여성 왕족의 무덤 입구일 것을 추정하고 시작했던 발굴이 투트모세 2세의 묘실 확인으로 이어졌다고 이집트 영국 공동 발굴팀이 설명했습니다. 천장에 남아있는 푸른색 흔적, 떨어져 있던 조각의 노란별 장식, 또 이름이 새겨진 항아리 조각과 왕비의 이름을 새겨놓은 비문 등으로 묘실의 주인을 확인했답니다. 묘실은 비어 있었는데요. 2세기 전에 인근 유적지에서 그 미라가 발굴돼서 이집트 국립문명박물관에 지금 소장되어 있는 투트모세 2세의 원래 매장지가 어디인지 찾고자 했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매장된 지 몇 년 만에 있었던 홍수로 왕릉이 침수되면서 파라오의 미라와 매장했던 유물들 다른 곳으로 옮긴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자, 투트모세 2세의 왕릉 발견은 이집트 파라오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투탕카멘 왕릉 발견 이후 103년 만입니다. 투탕카멘의 6대조가 바로 투트모세 2세인데요. 투트모세 2세의 왕릉은 고대 이집트 18왕조 파라오 중에서 확인하지 못했던 마지막 왕릉으로 이집트 영국 공동 발굴팀을 이끈 영국인 고고학자 피어슨 리덜랜드 박사는 예상치 못한 발견에 극도로 격한 감정을 느꼈다고 발굴 소감을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이곳 워싱턴 DC는 오늘이 2월 21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각은 아침 8시 7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기온 영하 3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 어떤지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네, 2월 22일 토요일의 북한 날씨입니다. 남부와 중부는 맑고 바람 많이 붑니다. 자강도, 양강도, 그리고 한북 김책은 대체로 흐리고요. 풍산과 김책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가끔 눈 소식 있습니다. 초저기온은 영하 26도에서 영하 5도, 낮 최고는 영하 12도에서 영상 5도 사이입니다. 자, 평양의 아침 최저 영하 9도입니다. 신의주, 청진, 아침 영하 9도고요. 개성은 영하 8도, 원산 영하 7도입니다. 중강의 아침 최저는 영하 25도, 해상은 영하 24도입니다. 평양은 낮에 영하 1도에 머물겠습니다. 청진도 영하 1도고요. 신의주 0도, 함흥 5도, 원산 4도, 개성 2도입니다. 중강의 낮 최고 영하 5도, 해상은 영하 8도입니다. 동해상 구름 많고 가끔 비나 눈 내립니다. 앞바다 물결은 1에서 2m, 먼바다 3.5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이 낍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도 1.5m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2월 22일 토요일에 북한 날씨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먼저 지구촌 오늘 순서에서 미국을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의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어제와 오늘은 미국 정치 ABC에서 들으시고요. 오늘의 주간 코너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Well, we had a great call and it lasted for a long time, over an hour. I also had with
네, 미국이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따라잡기에서 파나마 운하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 현황, 또 운하를 둘러싼 경쟁 등을 살펴보고요. 뉴스 속 인물,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입니다. 그리고 VOA 매일 영어, 미국 정부 견해 반영하는 논평 순서까지입니다.
정확한 뉴스, 균형 잡힌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떤 소식인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과 이 광물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키스 파텔 연방수사국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가 방위협정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또 미국의 신임 농무장관이 외국인의 미국 농지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마이크 왈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일 가진 기자 브리핑에서 한 말인데요. 왈츠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로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왈츠 보좌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His frustration with President Zelensky is that you've heard is multifold. One,
네,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느끼는 좌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미국 국민, 미국 납세자,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동안의 한 일, 또 그 이후에 미국의 한 일에 대한 깊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왈츠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일부 수사,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모욕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왈츠 보좌관이 꼽은 다른 이유도 있군요.
네,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협정 문제인데요. 왈츠 보좌관은 이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인 기회라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광물과 자원의 공동 투자에서 이 파이를 키우는 걸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는 또한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적인 안보일 뿐만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수천억 달러를 들였던 걸 회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면서 이는 미국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여기서 그 왈츠 보좌관이 말한 광물협정이라는 게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미국이 그동안 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제공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희토류, 석유, 가스 등 우크라이나 주요 광물집은 50%를 요구하는 게 골자입니다.
네.
예, 지난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이런 내용의 협정 체결을 제안했고요. 미국 관리들은 며칠 후 이 독일 뮌헨에서 가진 JD 벤스 부통령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 회동에서 이 협정을 발표했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 부분은 거부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를 거부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측에 안보 보장 방안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비율에 관해서 얘기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예, 그러자 미국은 50%라고 했고 자신은 안 된다고 대답했다면서 자신은 나라를 팔 수 없으며 다만 관리자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회동한 게 지난주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는 왜 별 얘기가 안 나왔던 거죠?
네, ABC 뉴스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벤센트 장관이 방문했을 때 이 문서를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협정 서명을 거부했고요.
네.
예, 벤스 부통령과 회동하기 전에 수정안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벤스 부통령은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말했고 하지만 결국 이 회담은 진행됐다고 한 우크라이나 관리가 말했는데요.
네네.
예, 미국 관리는 이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거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미국 정부 입장 어떻습니까?
네, 그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것이며 결국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받아들이게 될 거라고 왈츠 보좌관이 말했는데요. 왈츠 보좌관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he needs to come back to the table and we're going to continue to have discussions about
네, 우리는 계속할 것이며 그는 협상 테이블에 돌아와야 하고 우리는 그 거래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할 거라는 겁니다. 월츠 보좌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 미국이 제공한 기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에 매우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결국은 그 지점에 도달할 걸로 생각하며 빨리 그렇게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 특사가 우크라이나에 갔죠?
네, 키스 켈로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특사가 20일 키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담 후에 전장의 상황, 전쟁 포로 송환 방법, 또 전후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관해서 생산적인 회담을 가졌다고 밝혔는데요. 우크라이나 관리는 ABC 뉴스에 두 사람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도 다시 논의했으며 현재 젤렌스키 팀이 업데이트된 협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왈츠 보좌관의 주요 발언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왈츠 보좌관은 미국이 유럽 동맹국들과 협의하지 않는다는 개념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즉각 통화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네.
예, 또 지난주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도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유럽의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울러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한 지 한 달 만에 벌써 이스라엘과 일본, 요르단, 인도 지도자들을 초대했고 다음 주 24일에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그리고 27일에는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 방문이 예정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벤스 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방식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섰다죠.
네, 벤스 부통령은 20일에 열린 연례 보수정치행동회의에 참석해서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조 바이든 정부의 4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와 대화하지 않고는 전쟁을 끝낼 수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방식을 강하게 옹호했는데요. 벤스 부통령 이야기 들어보시죠.
When he walks into negotiation, he says everything is on the table. And of course that makes the heads explode.
네, 벤스 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에 들어갈 때 그는 모든 게 다 테이블에 있다고 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은 왜 러시아와 얘기하느냐고 대서특필하지만 러시아와 대화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을 끝낼 수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갈등을 실제로 종식하고 싶다면 전쟁에 연루된 모든 당사자와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미국 연방수사국 FBI 국장 지명자가 상원의 인준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미국 상원이 20일 캐시 파텔 FBI 국장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이 파텔 지명자 인준 표결을 진행해서 찬성 51표, 반대 49표로 인준했습니다.
네, 51, 49. 투표 결과를 보면 지금의 상원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은 공화당 의원이 53명, 민주당은 이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해서 4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네.
예, 공화당에서 수전 콜린스 의원 또 리사 머카우스키 의원 두 명만 반대표를 던졌고요. 나머지 공화당 의원들은 모두 이 파텔 지명자 인준에 찬성했습니다.
네, 네. 자, 파텔 FBI 국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인도계 이민자 2세로 트럼프 일기 때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테러 담당 선임 국장 또 국가정보국 수석 부국장 국방장관 대행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아, 존 튠 상원 공화당 대표는 파텔 국장이 로스쿨을 졸업하고 첫 8년 동안 플로리다주와 연방법원에서 공공변호인으로 일했으며 2014년 미국 법무부에서 테러 전문 검사로 활동하면서 알카에다, 알샤바브 등 테러 조직을 기소하는 등 형사법과 국가안보 분야에서 일하면서 경력을 쌓았다고 소개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있죠. 그리고 민주당 전원이 파텔 국장 지명에 반대를 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콜린스 의원과 머코스키 의원은 파텔 국장의 과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옹호 또 이것이 FBI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법 집행 활동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예, 민주당 의원들은 파텔 국장이 지난 2021년 1월 6일에 있었던 의사당 폭동을 일으킨 사람 중에 일부를 정치범이라고 부르면서 옹호하고 또 FBI 본부 폐쇄 주장 등 과거의 발언을 들어서 그가 FBI를 이끄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반대했습니다.
네. 자, 파텔 FBI 국장은 이런 반대 목소리에 뭐라고 합니까?
Any accusations leveled against me that I would somehow put political bias before the Constitution are grotesquely unfair.
네, 파텔 국장은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자신이 헌법보다 정치적인 편견을 앞세울 거라는 비난은 지독히도 불공평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30만 명 넘는 법 집행관들이 자신이 FBI 국장이 되는 걸 지지했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이 FBI 국장이 되면 헌법과 무기화하지 않고 정치화하지 않은 법 집행 시스템에 전적으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강요 중 지금까지 인준된 주요 공직자들 누가 있는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을 시작으로 해서 존 래클리프 중앙정보국 국장,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이 있고요. 털스 게버드 국가정보부 국장, 펜 봄디 법무장관,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후생부 장관 등 주요 공직자들이 차곡차곡 지금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계속해서 태평양 지역 소식입니다.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방위협력 강화 나섰군요.
네, 호주가 파푸아뉴기니와 방위협정을 체결할 거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중국이 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파푸아뉴기니에 공을 들여오던 상황에 이 파푸아뉴기니가 호주와 손을 잡은 건데요. 양국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두 나라 군대 간의 협력 강화를 위한 완전한 방위협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두 나라 당국자들이 협정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리처드 마이스 호주 국방장관은 이날 빌리 조셉 파푸아 뉴기니 국방장관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번 방위협정을 통해서 두 방위군이 통합을 강화하고 상호 운용성을 높이는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는 점점 더 전략적으로 복잡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다면서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함께 일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번 경우 우리는 가족과 함께 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파푸아뉴기니와의 관계를 그렇게 본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처럼 생각한다. 그러니까 호주가 파푸아뉴기니를 아주 각별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의미네요.
네, 맞습니다. 파푸아뉴기니 역시 양국 관계의 친밀성을 강조했는데요. 빌리 조셉 파푸아뉴기니 국방장관은 두 나라의 방위협정은 지정학과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모든 경쟁을 고려할 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안보와 관련해서 누가 우리의 친구가 돼야 할지 의식적으로 선택했다면서 파푸아뉴기니에는 많은 친구가 있지만 호주와 가깝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두 나라가 그러니까 호주와 파푸아뉴기니가 어떤 또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친밀성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파푸아뉴기니는 이 호주 북쪽 국경에서 2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나라인데요. 원래 호주 원주민들 그리고 파푸아뉴기니 원주민들이 혈통적으로 아주 가깝다고 합니다.
네.
예, 파푸아뉴기니는 호주 신탁 통치를 거쳐서 1975년에 독립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호주 원주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 호주가 어떤 식으로 파푸아뉴기니를 돕고 있는 겁니까?
네, 호주는 파푸아뉴기니의 원주 자금을 제공하고 외교적인 방문을 늘려왔습니다.
네.
예, 또 양국은 앞서 여러 안보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이번에 두 나라가 추진하는 완전한 방위협정은 앞서 2023년에 두 나라가 체결한 포괄적 안보협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협정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런데 중국이 파푸아뉴기니와 손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었죠.
네, 중국은 이 파푸아뉴기니를 비롯해서 태평양 도서국들에서 영향력을 확대해왔는데요. 특히 지난 10년 동안 이들 국가의 병원, 스포츠 경기장, 도로 또 기타 공공사업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해왔습니다.
네네.
예, 이에 최근에 이 솔로몬 제고, 키리바시, 나우루 등 태평양 도서국들은 중국과 수교하면서 타이완과의 기존 외교관계를 단절하는 등 중국 밀착 행보를 보였는데요. 이런 와중에 파푸아뉴기니가 호주와 방위협정 체결에 나선 겁니다.
네, 이 태평양 섬나라 중에서 최근 중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나라가 또 있죠.
네, 쿡제도가 지난 14일에 중국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적 관계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쿡제도 총리실이 발표한 내용에는 해당 협정이 심해 채굴, 인프라 개선, 기후 회복, 경제 등 분야에서 두 나라 사이의 협력을 심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양국이 협정을 체결한 데 대해서 뉴질랜드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쿡제도는 자치국가긴 하지만 뉴질랜드와 자유연합협정을 체결해서 뉴질랜드 예산 지원을 받고 있고요. 뉴질랜드는 미국의 전통 우방입니다.
네, 지금처럼 오늘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새로운 장관들 속속 임명돼서 미국의 정책 변화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농무장관 취임 소식이죠.
네, 브룩 롤린스 농무장관이 지난 13일에 신임 농무장관에 취임했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취임 직후 이 농무부 안에 인력을 개편하고 DEI,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관련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 중점 정책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롤린스 장관이 미국 농지와 관련한 계획을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농지라면 농사를 짓는 땅을 말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롤린스 장관은 중국이 미국 농지를 매수하는 걸 금지하기 위해서 연방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자신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예, 롤린스 장관은 최근에 이 극우 성향 인터넷 매체인 브레이트 바트와의 인터뷰에서 업무 목록 최상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이 우리의 농지를 매수하는 게 될 거라면서 그 농지의 많은 부분이 우리 군 전초기지 주변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중국인이 미국의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미국의 군사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롤린스 장관은 미국인들이 중국의 농지 투자를 우려하고 있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 미국 농지를 중국 공산당에 충성하는 외국인이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예, 이어서 자신이 대표로 몸담았던 이 비영리 단체 미국 우선 정책 연구소가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주와 협력해서 주 차원에서 외국인 농지 소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이제는 연방 차원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미 그 여러 주 차원에서는 관련 움직임이 있었던 거네요.
네, 여러 주에서 관련 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중국계 미국인들을 옹호하는 비영리 단체인 백인회 자료에 따르면 작년 12월 중순을 기준으로 미국 40개 주에서 외국 기관에 미국 내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안이 총 252개가 발의됐고요. 그중에 64개 법안이 중국 시민이 어떤 형태로든지 토지를 구매 또는 소유하는 걸 금지 또는 제한합니다.
네, 그러면 주에서 실제로 통과된 법안도 있습니까?
네, 백인회에 따르면 36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그중에 16개 법안은 중국 시민의 토지 구매를 또는 소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해당 법률이 제정된 주는 아칸소,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애나 주 등입니다. 백인회는 웹사이트에 외국인의 토지 소유권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은 이민자에 대한 해롭고 외국인 혐오적인 주장을 합법하고 있다면서 반아시아 폭력을 심화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자, 외국인이 소유한 미국의 토지 가운데 중국인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네, 농무부에 속한 농장서비스청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요. 외국 소유 농경지와 비농경지 가운데서 중국이 차지한 비중은 1%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네네.
예, 캐나다가 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덜란드가 11%, 이탈리아와 영국이 각각 6%, 독일이 5%로 그 뒤를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예, 이들 나라가 소유한 총 면적이 약 500만 헥타르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인들이 차지한 비중이 1%가 되지 않는데
네.
왜 중국을 겨냥해서 이 토지 소유를 금지하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걸까요?
네, 해당 보고서는 중국이 비교적 낮은 비중이긴 하지만 농지 보유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예, 중국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한 법률을 제한한 주 중에 인디애나 주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지난해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소속 캔들 걸프 인디애나주 하원 의원은 중국과 러시아 같은 외국의 적대 세력이 후지어 그러니까 이 인디애나주 땅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는 우리의 식량과 국가안보 보호 능력을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귀중한 농경지가 조금이라도 더 잠식당하는 걸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미국 정치의 어제와 오늘 살펴보는 미국 정치 ABC, 뉴스 따라잡기, VOA 매일 영어, 그리고 논평입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지난 1월 20일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제개발처 USAID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명령에 따라 없어질 상황에 직면한 USAID는 오랫동안 미국의 대외 원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연방기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미국 의회 조사국은 2025년 1월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미국 국제개발처 USAID가 1961 대외원조법 실행을 위해 1961년에 설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USAID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나라나 분쟁국에 원조를 제공합니다. USAID는 가난과 질병, 인도적 필요를 경감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을 이끕니다. 또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세계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능력을 구축함으로써 미국의 상업적 이익을 지원한다고 보고서는 적고 있습니다. 이 기관은 2023 회계연도에 400억 달러 이상의 예산을 관리했습니다. 의회 조사국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USAID에는 기관 지원 계약직을 제외하고 만 명 이상의 직원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략 3분의 2가 해외에서 근무합니다. USAID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고안하고 관리하는 60개 이상의 국가 및 지역 임무를 유지합니다. 이들 프로젝트에는 대부분 USAID의 국가개발협력전략에 있는 특정한 개발 목표를 달성한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Uncertainty around the world as the fate of U.S. foreign assistance programs is under review. Experts told lawmakers
2023 회계연도에 USAID는 약 130개국에 원조를 제공했습니다. 같은 기간 USAID가 관리하는 자금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우크라이나였습니다. 다음 자금 규모에 따라 내림차순으로 에티오피아와 요르단, 콩고 민주공화국, 소말리아, 예멘, 아프가니스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유라시아 지역에 기금의 40%를 배정했고 이는 대부분 우크라이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행정명령을 발동해 90일 동안 해외 개발 원조를 동결하고 모든 대외 원조 프로그램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대외 원조 산업과 관료제가 미국의 이익에 일치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미국의 가치에 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에도 USAID 예산을 크게 줄이려고 했지만 연방의회가 이를 무산시킨 바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보수적인 비평가들이 지난 몇 년 동안 미국 대외 원조 프로그램의 가치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세계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를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파나마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파나마 운하의 역사적 배경과 운영 현황, 이를 둘러싼 쟁점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박영석 기자입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주요 수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에 있는 길이 약 82km의 인공수로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좁은 해협의 하나인 파나마 지협을 가로질러서 대서양 카리브해와 태평양을 이어주는 운하인데요. 이 파나마 운하 덕분에 대서양과 태평양 사이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 경비가 크게 단축됐고요. 그 결과 파나마 운하는 해상 운송과 국제무역에 매우 중요한 수송로가 되어왔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운영과 관리를 맡고 있는 파나마 운하청에 따르면 매년 13,000에서 14,000척의 배가 이 운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나마 운하는 약 170개국, 1,900여 개 항구로 연결하는 총 180개의 해상 경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연중무휴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무역의 약 5%를 차지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파나마 운하가 건설된 이래 가장 많이 이를 이용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파나마 운하를 통해서 수송되는 화물의 3분의 2가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으로 향하는 화물이고요. 현재 그 뒤를 중국과 일본이 잇고 있습니다.
범람했던 건설 과정.
세계 열강은 파나마 지역의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했습니다. 16세기 초 스페인인들도 이 파나마 지역을 통해 태평양과 대서양을 가로질러가는 백기를 생각했지만 산악과 열대 지역을 가로지르는 운하를 만드는 기술은 당시로서는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집트에 수에즈 운하를 건설했던 프랑스도 19세기 초에 이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도했는데요. 하지만 재정적인 문제와 복잡한 지리적 환경, 전염병 등으로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선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은 1903년 파나마와 조약을 체결하고 이 파나마 지역을 가로지르는 파나마 운하 지역에 대한 영구적인 소유권을 보장받게 되고요. 파나마 운하는 1914년에 마침내 완공됐습니다. 프랑스 실패 기간 그리고 미국이 재시도해서 운하를 완공한 기간을 합쳐서 이 사망한 노동자가 2만 7천 명이 넘습니다. 말라리아, 황열병 같은 전염병이 돌거나 흙이 무너지는 사고 등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또 건설비만도 약 3억 7,500만 달러 이상 투입된 어렵고도 험난한 공사였습니다.
운영권 넘긴 카터 전 대통령.
20세기를 지나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미국의 운영권을 둘러싼 미국과 파나마 간의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파나마 운하 문제는 양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의제로 오를 만큼 뜨거운 쟁점이었는데요. 1977년에 취임한 지미 카터 대통령은 운하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나마와 협상에 나섰습니다. 조약은 두 가지로 하나는 파나마 운하의 영구적인 중립성과 운영에 관한 걸로 미국은 군대를 사용해서 중립성에 대한 모든 위협을 방어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골자고요. 또 하나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해서 파나마 운하를 파나마 정부에 인도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양국은 1977년 9월에 조약에 서명했지만 미국 의회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서 비준을 받는 데 6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미국 상원은 1978년 3월에 중립조약을 그리고 4월에 파나마 운하 조약을 비준했고요. 카터 대통령이 1979년 9월 이행조약인 토리오스 카터 조약에 서명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미국은 1999년 파나마의 운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겼습니다.
트럼프 재반환 요구하는 이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식에서 파나마 운하를 되찾아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And above all, China is operating the Panama Canal, and we didn't give it to China. We gave it to Panama, and we're taking it back.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파나마 운하를 중국에 주지 않았다면서 중립 조약을 어긴 파나마로부터 운하를 되찾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도 몇 차례 파나마 운하 환수 의지를 밝혔었는데요.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취임식에서 그런 의지를 다시 천명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가 미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중요한 역할하는 미국의 핵심 국가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의 인적, 물적 자원으로 건설한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파나마에 넘긴 걸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 통행료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파나마 정부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미국 선박들에 지나치게 높은 통행료를 매기면서 바가지를 씌우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는 선박의 크기, 종류, 적재량, 운하의 혼잡 정도, 가뭄 요인, 이용 통보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감안해서 책정됩니다.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는 파나마 정부의 주요 재원 중에 하나인데요. 2023년 파나마 당국은 선박 한 척당 평균 34만 1,000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2018년 평균 21만 5,000달러와 비교하면 무려 59%나 급증한 것입니다.
파나마 정부 입장.
파나마 정부는 파나마 운하는 주권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운하 통제권은 외국 정부와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고 일축하면서 파나마 운하는 파나마가 운영한다고 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 주장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중국과 다소 거리를 두려는 모양새입니다. 파나마 운하 인근에는 다섯 곳의 항구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대서양에 면한 항구 한 곳, 태평양에 면한 항구 한 곳을 홍콩에 기반을 둔 항구 운영 회사인 허치슨 포트 PPC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나마 정부는 허치슨과의 계약을 취소할 경우에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하는지 등 검토 중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중국과의 경제 협력도 축소하겠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파나마는 지난 2017년 타이완과 단교하고 중국과 국교를 수립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자본으로 철도와 항만 등을 건설하는 일대일로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물리노 대통령은 파나마를 방문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에게 일대일로 사업이 만료되면 재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뉴스의 화제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효율부 다찌 수장입니다. 일론 머스크 씨는 여러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민간 우주선 개발업체 스페이스X의 창업자이자 최고 경영자, 전기자동차 회사인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그리고 과거에 트위터로 불렸던 소셜미디어 X 소유주, 최근에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정부 효율부 수장이라는 새로운 직책도 갖게 됐습니다. 머스크 씨는 1971년생으로 53살입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모델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머스크 씨는 어릴 때부터 독서광에다가 과학, 컴퓨터에 관심이 많아서 독학으로 컴퓨터 기술을 익혔다고 합니다. 이미 12살 때 게임 소프트웨어를 만들 정도로 뛰어난 소질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몸도 허약하고 자신의 세계에 심취한 그는 종종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았다고 합니다. 머스크 씨는 어머니가 캐나다 국적자라서 캐나다 시민권이 있었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혼자서 캐나다로 가서 온타리오 퀸스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로 전학했고요. 이후 그는 미국에 자리 잡고 사업을 일궜습니다. 현재 머스크 씨는 남아공, 캐나다, 미국의 3개 국적을 가진 복수 국적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씨는 남보다 앞선 생각과 기행으로 종종 여론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를 천재 또는 괴짜라고 부릅니다. 화성에 인류가 거주할 수 있는 도시를 이번 세대 안에 건설하겠다는 구상은 이제 더 이상 터무니없는 허구얘기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면 그의 저돌적인 행동이나 돌출 발언에 질타가 쏟아지기도 합니다. 트위터를 인수하고 직원 80%를 해고하거나 사임하게 한 것은 한 예입니다. 머스크 씨는 트럼프 2기 정부 효율부 수장을 맡으면서 방만한 연방정부도 손을 보겠다고 벼르고 있는데요. 200만 명 넘는 연방 공무원들에 대한 자발적인 퇴직 권고나 미국 국제개발처 폐쇄도 그러한 조처의 일환입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파나마 운하를 둘러싼 쟁점 살펴봤고요. 뉴스 속 인물로 일론 머스크, 미국 정부 효율부 수장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영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난관을 헤쳐나간다, 어떤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다는 표현 영어로 배워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John, I'm feeling really frustrated with my workout routine. I don't know if I can keep going.
You've been making great progress. You've got to stay the course. It'll pay off in the end.
I know, but some days I just feel like giving up.
It's hard to see the results, but every little step is part of the journey. Stay the course, and you'll start seeing the changes.
Thanks for the encouragement. I'll try to push through and stay the course.
제가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다고 하니까 존이 포기하지 말고 견뎌내라고 했습니다.
Stay the course.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뜻입니다.
You've got to stay the course.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뎌내야 합니다.
I'll try to push through and stay the course.
나는 끝까지 버티고 견뎌내도록 노력할 겁니다.
Can you stay the course?
당신은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나요?
I was able to stay the course.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Stay the course.
그대로 계속하세요. 끝까지 버티세요.
Keep going even when it's tough. Don't give up. Push through. Stick with it and you'll succeed. Keep moving forward no matter how hard it gets. Hang in there and keep at it. Stay the course.
견뎌내세요.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John, I'm feeling really frustrated with my workout routine. I don't know if I can keep going.
You've been making great progress. You've got to stay the course. It'll pay off in the end.
I know, but some days I just feel like giving up.
It's hard to see the results, but every little step is part of the journey. Stay the course, and you'll start seeing the changes.
Thanks for the encouragement. I'll try to push through and stay the course.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m feeling really frustrated with my workout routine.
나는 내 운동 루틴에 정말 짜증이 납니다.
I don't know if I can keep going.
내가 계속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You've been making great progress.
당신은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You've got to stay the course. Stay the course.
가던 길 계속 가세요. 그대로 계속 하세요.
It'll pay off in the end.
결국엔 보람이 있을 겁니다.
I know, but some days I just feel like giving up.
알아요. 그러나 어떤 날은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It's hard to see the results.
결과를 보기 힘듭니다.
But every little step is part of the journey.
그러나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여정의 일부입니다.
Stay the course. And you'll start seeing the changes.
계속 가면 변화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Thanks for the encouragement.
격려 감사합니다.
I'll try to push through and stay the course.
저는 계속해서 버티고 끝까지 해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Stay the course.
견뎌내세요.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m feeling really frustrated with my workout routine. I don't know if I can keep going.
You've been making great progress. You've got to stay the course. It'll pay off in the end.
I know, but some days I just feel like giving up.
It's hard to see the results, but every little step is part of the journey. Stay the course, and you'll start seeing the changes.
Thanks for the encouragement. I'll try to push through and stay the course.
비오의 매일 영어는 비오의 매일 영어 플러스로 비오의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원고를 보기 원하시면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Stay the course.
가던 길을 계속 간다, 난관을 헤쳐나간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 대한 원조와 관료주의는 미국의 국익과 일치하지 않으며 많은 경우 미국의 가치와 상반된다며 모든 외국 원조를 90일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에서 국가 간의 조화롭고 안정적인 관계에 정반대되는 아이디어를 홍보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외 원조 담당 부서와 기관장은 백악관 예산관리실장과 협의해서 90일 내에 각 해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 수정 또는 중단할지 여부를 국무장관 동의하에 결정할 것입니다. 검토가 진행되면 90일 기간이 끝나기 전에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의무와 외국에 대한 원조 자금 지급이 재개될 수 있으며 국무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는 백악관 예산관리실장과 협의해서 프로그램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 새로운 외국 원조 프로그램은 국무장관 또는 그의 지명자가 백악관 예산관리실장과 협의해 승인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에 따라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국무부와 미 국제개발처가 자금을 지원하거나 이를 통해 검토하기 위해서 모든 미국의 대외 지원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더 이상 미국민에게 아무런 보답도 없이 맹목적으로 돈을 낭비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성명에서 열심히 일하는 납세자를 대신해 외국에 대한 지원을 검토하고 재조정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리가 지출하는 모든 달러,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 그리고 추구하는 모든 정책은 세 가지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질문은 미국을 더 안전하게 만드나,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드나, 또 미국을 더 번영하게 만드나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정책은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더 이상 미국의 대외 원조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 논평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그리고 USA를 쓰시면 됩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he Voice of America.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